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본능을 자극하는 문화의 힘은 본능을 제어하는 종교보다 강하다. 본능을 자극하는 문화의 힘은 본능을 제어하는 종교보다 강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11, 12장을 살피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10장에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에 대해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던 그 페르시아 시대 초기부터 페르시아의 아주 중요한 미래 역사를 말해주고,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 헬라 제국의 그 셀레쿠스 왕국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헬레니즘 문화로 없애려고 했던 그 폐역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역사의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본문을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11장 5절부터 19절까지 그게 안티오코스 3세가 알렉산더 뒤를 이어서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거대한 이 영토를 가지게 되면서 그를 도왔던 유대인들에게 큰 혜택도 주는 그런 어떤 일도 했지만 그 시대 떠오르는 그 이 로마, 그 로마와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결국은 무너져서 이 헬라로 불리는 이 불렸던 헬라의 그 전통이 흘러가던 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힘이 꺾이고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대세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그는 이 내부 반란을 잠재우려다가,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그러다가 결국은 암살자에게 죽는 그런 역사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열강 속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 언약한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예언하심으로, 미리 말씀하심으로 후대에 누가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아,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이제 다니엘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의 과정 중에 다니엘이 그 보고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그 짓밟히고 성전이 더럽혀짐을 당하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찾아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는 이 근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알려면 결국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다음에 그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결국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어떤 우물과 같이 그게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민족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 연결이 돼야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는 그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9장 26절에서 27절에 이미 언급된 거라고 살폈었는데, 71회의 끝,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오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일을 이루시고 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거고, 또 하나 또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렇게 핍박받는 그 역사는 여기 11장 12장의 말씀인데, 이건 좀 더 이제 BC로 넘어와서 셀레코스 왕국의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환란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흉측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 그 9장에서 말한 거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걸 수 있죠. 마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막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듯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AD 70년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모욕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사건만이 아니라 사실 어느 시대 누구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박해하려는 모든 시대의 그런 적대 세력,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말하는 거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결국 새 언약으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적대 세력의 큰 핍박으로 그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이 모욕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심하고 견딜 수 없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건데 근데 그때 그게 정말 극심할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그런 세상에 마지막이 올 거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확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사실 핍박과 박해를 죽어가는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사실 여러 모양으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법치주의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권과 주권과 이런 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국사적인 종말에는 이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또 티투스의 공격과 또한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언제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 로마의 황제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의 그 70일의 끝에 그 모습, 그때였던 거죠. 로마의 황제들이 그 극한 핍박과 박해의 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교회가 마치 다 폭발될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이 예수님이 임하셨었죠. 그래서 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아마도 그런 때와 그런 시기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바로 그런 거죠. 로마의 황제들이 정말 어디 피할 수도 없도록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할 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이 세상에 아무런 이 어떤 회복의 기미가 없을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인 11장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시점에서부터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그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이제 저항하고 일어나서 그 에피파네스와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잠깐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거든요. 그런 상황과 연결된 예언이 쭉 되고 있다는 거 다니엘 11장 12장이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 그 셀레코스 왕국의 6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가 그렇게 뭐 대왕이라는 호칭을 들었어도 결국엔 로마에게 굴복당하고 그리고 암살돼서 죽고 그의 장남이었던 셀레코스 이제 4세가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나 주변 국가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아버지가 만든 그 로마에게 갚아야 됐던 전쟁 그 배상금을 다 갚고 자기 제국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주력해서 이 셀레코스 왕조를 다시 이제 지중해와 그 중동의 강자로 만들죠.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아들 데메트리우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로마에 지금 잡혀있던 자기의 그 동생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를 대신해서 인질로 보내고 에피파네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해놓고 뭔가를 다 이제 교회 나라를 안정시켜놓고 결국은 부하들에 의해 암살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20절의 얘기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거다. 그렇게 11장 20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이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셀레코스 왕국의 8대 왕으로 그 다니엘이 뭐 두려움 속에 봤던 그 환상과 연관된 역사적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복잡하게 좀 역사가 설명된 거는 지금 다니엘이 그 두려워하고 궁금해했던 그 박해 주범인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이 사람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역사들을 계속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거다. 그 에피파네스의 등장이 그랬어요.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형이었던 셀레코스 4세가 자기를 로마에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부하들에 의해 죽었고 그리고 나라를 안장시켰다고 그랬는데 형님의 아들인 이 로마의 인질로 잡혀간 이 데미트리우스를 그러면 다음 왕으로 세우든가 아니면 어쨌든 형의 자녀들이 이제 왕으로 추대돼야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는 형의 자녀들 조카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꿰찹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 예언하듯이 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거다. 이 말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조카 대신 왕에 오른 이 사실을 정당화 시키려고 이 사람이 속임수를 쓰고 악의적인 흉계와 권모술수를 부리죠. 그러니까 속임수를 통해 왕위를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누구냐면 이 에피파네스의 형 그 셀레코스 4세를 암살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그룹이 안티오코스 4세를 이겼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에 의해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에 의해 패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보다는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을 보면 11장 22절 그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백성들의 대표를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형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번역 성경에는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이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번역본마다 어떤 부분은 바르게 좀 이렇게 잘 전달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좀 더 강하게 의역된 게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 성경을 비교하면서 볼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물 같은 군대 라는 이런 의미는 결국 뭐냐면 홍수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앞에서는 에피파네스 앞에서는 패해서 깨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자기의 힘을 쌓아가는데 23절이 말해주는 내용은 뭐냐?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를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들을 다스린 통치자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패권자로 군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3절이. 그러니까 그의 조카였던 이 이집트 왕 프톨레미 6세. 이 왜 그러냐면 그 이 자기 그 이 형제 누이가 이쪽으로 시집을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 6세와 이제 평화 조약을 그 조카가 되는 이 사람과 이 남방왕 북방왕국으로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소리 없이 조약을 어기고 이집트의 여러 지역을 공격해서 먹어 들어가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나라 대 나라 대 어떤 그런 약속이 있는데 이런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뺏어왔던 노략품들을 막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는 이런 짓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비서라고 하는 이 그 다른 어떤 그 이 참조서를 참고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볼모로 잡혀갔었던 그 로마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로마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는 뭐 북방왕, 남방왕이라가지고 늘 싸우고 있었고 또 거기에 뭐 자기의 그 누이가 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또 애도 낳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적대적이면서도 이제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그는 후에 자기 누이였던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이집트 톨레미 6세를 그래서 이제 공격해서 포로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 톨레미 6세의 동생 톨레미 7세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근데 에피파네스가 또 이 이집트를 이 집어삼키려고 이 두 왕을 이간질 시켜서 이집트의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스스로가 이제 이집트에 무슨 보호국인처럼 이런 식으로 행세하면서 막 약탈을 일삼으니까 그 이집트의 그 연약했던 톨레미 7세 대신에 또 그 삼촌이었던 톨레미 8세를 이집트에서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맞서죠. 그래가지고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를 포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겨울이 왔고 겨울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서 퇴각하는 길에 유대 땅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땅을 또 헬라화 시키려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8절의 말씀입니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거다. 어쨌든 이집트를 짓밟고 이겼으니까 완전히 뭐 알렉산드리를 도시까지 점령한 건 아니었지만 그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와 정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하고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피파네스가 그 다음 해에 또다시 이집트를 공격해요. 29절 정한 때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거다. 그래서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두 번째 침략에서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막 다 진격해가서 이제 뺏으려고 했는데 프톨레미 왕국이 이런 위기가 오니까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띔의 배라는 게 바로 로마의 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개입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알았고 두려워했던 이 안티오코스 이 4세는 그러니까 울분을 삼키면 결국 자기가 점령한 이집트의 다른 그런 지역들 그리고 저쪽 키프로스 영토까지 다 토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수치스러운 굴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에피파네스가 로마에게 굴욕을 당하고 그걸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점령하고 있던 큰 땅들,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국들을 전부 하나로 만들려는 어떤 그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헬라와 정책이 더 절실했던 거죠. 헬라의 사상과 문화와 이 종교를 가지고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알다시피 뭐 여기 중동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각 나라가 다 달라도 이슬람이라는 종교 하나 때문에 서로가 심지어 테러 단체까지 도와주고 이란 같은 경우 막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로 뭔가가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 30절 내용 뭐라고 그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때문에 그는 낙심할 거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거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뺨맞고 유대 민족에게 화풀이하는 식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원래 이 에피파네스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인종 제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레니즘적 종교화를 강력하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 굴욕을 당하는 이것을 계기로 더 강하게 온 그 자기의 통치나 국가들을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고 유일신만 믿으면서 헬레니즘화 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들을 더 핍박하고 더 억지 신앙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 끝까지 내용이 이 에피파네스가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했던 짓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질렀던 짓들에 대한 이야기와 결국 그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유대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 역사의 바탕을 둔 그 내용들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그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남겨질 이 분명한 사건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주심으로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리고 역사와 잘 비교해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당시 이집트 톨레미 왕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들도 뭐 이 가나안 지역들을 늘 뺏고 서로 뺏고 뺏기는 일들을 했었으니까 그들이 통치할 때 이 헬레니즘 문화가 원래 다문화 수용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다 수용하는 식의 그 섞어버리는 그런 그 이 정책이었기 때문에 적대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톨레미 왕조는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셀레코스 왕조 같은 경우는 다신 종교 간에 위배되는 자기들의 이런 것에 위배되는 것들을 특히 유일신을 섬기겠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는 아주 그냥 강한 그 문화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짓밟는 그런 강력 정책을 피게 되죠. 강제하는 정책. 근데 그런 이 분위기가 되고 있을 때 유대 땅 안에는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또 그렇잖아요. 뭐 여기도 보지만 일본에서 혐일 우리도 지금 일본을 막 미워하는 사람 또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제 뉴스 봤더니 또 6월 6일 현충일에 뭐 일본 제국군 그 길을 걷다가 걸어놓는 이 썩어빠진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유다의 그 이 유대 그 자기 이스라엘의 헬라와 정책에 내가 힘을 쏟겠다 이래 가면서 저기 그 이 뭐예요 뇌물을 바치고 자기 제사장직을 꿰찬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형이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뺏은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마치 일제시대 일본 문화에 편승한 그 친일파들이 다 유난을 떨고 그러면서 그 같은 민족을 핍박하고 막 어렵게 했던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늘 강대국에 짓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직 매매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솔로몬 정권 때부터 그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르아살의 후손인 이 사독 계열의 라인을 따라 그때까지 대제사장직이 이어져 왔었었는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마지막 대제사장이 야뚜아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후로부터 에피파네스 시절 그 대제사장이 원래 누구였냐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니아스 3세가 공금 횡령죄라는 모함을 받고 결국 셀리코스 왕국의 수도 안디오까지 가서 에피파네스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동생이었던 예슈아라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주면 내가 열심히 당신을 돕겠다 이러면서 440달란트의 거액을 뇌물로 바치면서 대제사장직을 에피파네스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슈아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야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야손을 통해서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이제 점점 그리스화, 이교화되는 도시로 이제 급격히 이제 개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식 운동 경기장, 그 짐네지움 같은 것들을 막 건설하고 그런 세계적인 흐름인 헬레니즘 문화에 매료된 유대 젊은이들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화에 이제 동화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체로 막 그냥 뭐 서로 싸우고 막 벌게 벗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젊은이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동화되고 심취돼 가면서 자신의 그 할례 자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가 굉장히 헬라니즘화되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오늘날도 지금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빨리 문화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BC 4세기 말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 문화가 거세게 그 유대 땅을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런 문화에 편승되는 그런 일들과 그래서 이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어른들 다 꼰대라고 하듯이 꼰대와 젊은이들의 MZ세대와 이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유대 사회가 그런 혼란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간이 흘러갈 때 BC 172경에는 2년경에는 이 야손보다 더한 이 종자가 나옵니다. 마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야손이 보냈던 사절단 그러니까 안디옥에 어떤 재물을 바치러 갔다가 거기서 이 에피파네스에게 자기가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 충성맹세하면서 대제사장직을 꿰찬 거야.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이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미친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야손이 그 소식을 듣고 암몬 땅으로 망명을 해 도망쳤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어쨌든 내려왔던 사독 가문의 이 제사장 계보가 일단 그때 끊어지는 거죠. 마넬라우스라는 이 사람은 뭐 기록을 뭐 일반 사제 계급에 속한 출신이 가문 출신이다 그랬는데 어떤 기록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유대 사회가 더 혼란에 빠지게 돼요. 비록 타락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율법의 명령과 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돈으로 재물로 이 위치를 그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를 볼 때 포로 귀환 후에 그 이스라엘들이 겨우 생존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 와중에 말씀으로 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이들도 세속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종교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사회 속에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넬라우스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실 뭐 기록에 보면 이런 어떤 이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맡을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아주 잔인한 폭군의 기질이 있었고 야수 같은 이 포악한 성격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독계열 혈통의 원래 대제사장이 야손 이전의 그 형이었던 오니아스 3세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암살해요. 그리고 자기가 에피파네스에게 약속한 돈을 줘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 훔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파렴치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짓도 서슴치 않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고 고발도 당했는데 워낙 돈을 좋아하는 이 에피파네스는 이 돈만 먹으면 다 모든 게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 뭐 오히려 이게 뭐 나라가 이제 이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유대 땅을 에피파네스가 요구하는 대로 헬라화하는 그 짓에 앞장서서 마넬라우스가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에피파네스가 두 번째로 이집트 침공을 내려갔잖아요. 이집트를 무너뜨리겠다고 뭐 승승장구하면서 내려갔다가 사실 로마의 개입 때문에 뭔가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에피파네스가 로마에게 죽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몬으로 망명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이제 기습해 들어와서 성벽 수비다 다 쫓아내고 그때 이제 마넬라우스는 성 안에 에피파네스가 만든 요새가 있었는데 거기로 도망쳐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 에피파네스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죽진 않았잖아요. 에피파네스 로마에게 굴욕을 당했지. 그러니까 굴욕을 당하고 돌아오던 에피파네스가 또 이제 예루살렘을 또 무참하게 짓밟았던 거예요. 학살하고 기록에 보면 사흘 동안 8만 명을 죽였고 4만 명은 뭐 백병전을 벌이다 죽을 정도로 치열하게 아무튼 복잡한 그런 이런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넬라우스라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맡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뭐 말씀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뭐 아무나 뭐 이 대제사장직은 돈으로 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재력의 도구로 삼는 이런 시기가 벌어지고 전부 뭐 헬라화 시키는 이런 짓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그 다니엘서 8장에서 우리가 2300주야가 이때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시작이 이때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에 파멸될 만큼 격기를 갖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우상은 안 섬기는데 결국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속의 문화와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또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걷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왕이 있을 수 없었잖아요. 다 짓밟히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사실 나라의 지도자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왕이 없어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그게 더 건강한 나라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그 야손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막 헬라 문화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니 마넬라우스 같은 사람이 이거 뭐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자기도 이제 돈 갖고 힘 갖고 그러고 이제 그걸 뺏어 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질서가 정말 제대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모습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안으로 자꾸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소통이 있어야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그 이 문화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이 야손이나 이 마넬라우스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부르심을 변질시키는 그런 짓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단지 뭐 젊은이들이 이래야 온다, 뭐 젊은이가 소통해야 된다. 뭐 당연히 교회는 젊은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부터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헬라 문화, 세속의 문화에 젖어 있는데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헬라, 세속의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와야 이들이 온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때로는 칼로 막 협박해서 사람들을 순교에 이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떡합니까? 문화라고 하는 이 쾌락의 무기를 통해서 성도들 스스로가 그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죠.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이게 먹는다고 죽지 않아. 이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이렇게 딱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언제인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뒤섞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그 가치를 자꾸 밀어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동성애 같은 거예요. 일부 목사, 신학 교수, 학생, 또 성도들이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사랑이 이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예?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해서 어떡하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이 죄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예 그들이 요구하고 집중하고 버리지 않겠다고는 이거를 용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사랑이다. 이게 지금 아주 이 헬레니즘 문화와 지금 이 아주 혼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겠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러니 이거 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문화에 가랑비 옷 젖듯이 젖어버린 증거인 거고 바로 그런 식의 삶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이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어떤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의 무슨 감리교 재단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계속 그 연합체에서 싸우면서 바르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 자기들이 다 탈퇴를 하니까 거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동성애 목사도 된다, 모두 된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헬레니즘의 거대한 문화 공격, 헬레니즘의 다신 종교 공격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근데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 성경이 아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정확히 적용을 해보면 마카비 일가족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마카비와 같은 그런 우리 삶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런 사람들은 심하게 핍박당하고 정말 짓밟혔지만 결국 1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 일어나서 그들을 돕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한 가족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 거대한 그 셀레코스 왕국과 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하스모니안이라는 왕국 그 잠깐 역사 속에 이런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일들을 쭉 알게 하시면서 끝까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혼돈의 세대 속에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에는 이런 핍박과 환란을 통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별될, 분리될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거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11장 35절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건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는 지금 성경이 보여준 이 핍박과 이런 어떤 그 이 학살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가라지들은 전부 다 없어지지만 다 교회를 떠나가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통해 믿음을 알고 바르게 서는 그런 알곡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런 핍박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기간이 그 8장에서 살폈던 2300주야가 될 거고 결국은 이런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BC 172년경 에피파네스에게 뇌물 주고 대제사장이 된 이 마넬라우스 이 사람이 등 어쩌면 야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넬라우스가 등장하면서 2300주야가 시작됐다고 보면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나라가 전부 헬라화되는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시기였는지 몰라도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 마카비 같은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대항하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어쨌든 그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하모니한 왕조가 세워지듯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 이제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2300일 동안 계속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 7차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아까 말한 그런 이 왕조를 두 번째로 침략했다가 그러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개혁으로 그들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 과정 가운데 자기들이 통치하는 국가를 더 헬라화시키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면서 아주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잖아도 지금 이 야손 같은 사람이 암몬으로 도망쳤다가 마넬라우스를 쫓아내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완전히 이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가 성전까지 막 마음대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뭐 막 그 이 다 더럽게 만든 근데 그거를 인도했던 그 이 이스라엘 이 이놈이 바로 마넬라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BC 167년 12월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물이 더럽혀지고 거기에 제우스 신당 갖다 놓고 제단에다가 막 이 더러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런 짐승으로 막 이런 짓들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거기 선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헬라화 정책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헬라화 시키는 그런 이 사람들을 다 보냈던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자들 막 죽이고. 마을 주민을 억지로 모아서 제우스 신에게 막 제사드리게 하고 더러운 이런 그 물건을 취급되는 돼지고기 막 억지로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끔찍한 박해와 탄압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주동자가 바로 마넬라우스라는 같은 동족인 이놈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이 가혹한 시기가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한 동네에서 또 그런 짓을 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다가 그 이제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마따디아 이 마카비 가족이 일어나죠. 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런 파견되어 와서 강제하고 있던 관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봉기가 시작돼서 계속 전쟁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기까지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32절에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폭풍과 풍랑이 와도 풀문불 속에 들어가도 찌꺼기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풀문불에 계속 담겨서 결국에 나오는 건 순금이잖아요. 퓨어 골드가 되잖아요.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듯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광야에서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파네스 박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 마넬라우스 같이 그런 짓거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서 계속 복잡한 역사를 만들어내니 그 다니엘이 그걸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느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됐던 겁니다. 역사 곳곳에서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최악의 일들은 이 악한 자들로 인해 벌어지게 될 건데 우리가 그런 경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이 시대도 그럴 거예요. 지금 다 평안할 땐 지나가지만 저 자신도 모르는 거죠. 누군가 와서 목에 칼을 대고 성도들 앞에서 너 여기서 예수님 안 믿어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내가 그런 그 이 상황 속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 위해 저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저 복종시키며 끊임없이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신이 다 떠버리고 뭐 그러다가 자기는 나중에 신보다 더 높은 존재다 이렇게 막 11장 37절 보면은 37절을 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없이 높으신 하나님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날뛰고 하나님의 말씀 다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지키게 했던 거 다 못 지키게 하고 이런 짓들을 하다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가 이국 땅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며 죽으면서 마카비서라는 책을 참고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도는 핍박자들로 인해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올 때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젊어서 10대 때 잡혀갔는데 결국 그들이 섰던 것은 굉장한 기회가 있었는데 나라에 굉장히 왕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담대히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룩한 분노 속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며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뭐 깡을 키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서 거듭나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의도를 아는 이게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사실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40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얘기가 뭔가 흐름이 끊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말세에 적글이 있어, 그러니까 종말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흐름상 천사가 지금 한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쭉 얘기를 해오다가 뜬금없이 뭐 저 세상 뒷 얘기를 할 이건 좀 무리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문맥의 흐름에 맞춰 이해를 하면 결국 셀레코스 왕국과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어떤 마무리를 짓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 마지막 40절에서 45절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좀 건전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2300주야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살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결국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협박을 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더 강해져서 용맹을 떨치게 된다라는 이 사실 붙들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의 용맹스러운 빛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백성답게 살 수 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신의 산 언약, 신명기 언약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 백성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가이드,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마카비 같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라는 나라의 정신세계를 사실 주도했었거든요. 로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신은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이 주도했다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근데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자들은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 하나 되지 않으니 그래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 곳곳을 힘으로 누리면서 막 길을 뚫었잖아요. 로마는 길을 만드는 나라였는데 온 그래서 세계가 로마로 통하게 하는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통해 군대들이 가는 곳마다 결국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들이 계속 온 세계를 덮 가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야만이었던 지금의 그 유럽 사람들이 결국 그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싶어서 로마를 향해 달려들고 모이게 된 겁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와 같은데 이건 말없이 강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맛있는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조차 그 당시 유대인 리더들조차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발달돼 보이는 문화를 스스로 유대 공동체에 서로 심겠다고 그렇게 나설 정도였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교회들 또한 이와 비슷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이 그런 문화를 앞다투어 교회로 데리고 끌고 들어오면서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마치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피파네스 같은 사탄의 문화가 정신없이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젊은 청소년들의 젊은 청소년 청년들의 생각과 삶을 삶에 파고들고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란 어린 세대, 아직 저들의 가치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들은 이런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심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서 자기가 속해 살아왔던 공동체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철저히 이 그리스도의 문화, 말씀의 가치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다 젖어버린 이 교회 문화가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이 된 하나님의 문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세상의 문화와 감염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들의 친구, 우리의 공동체 속에 전하는 우리의 이 말씀을 이 전염시키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맑고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게을리했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나태했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들여와야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마카비 시절 공동체 안으로 헬라 사상 문화를 전파하던 야손이나 마넬라우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교회 교육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문화, 말씀의 이 가치를 심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능을 자극하는 문화는 하나님 본능을 제어하려는 종교보다 힘이 세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진정한 말씀의 가치로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이 함께하는 지체들을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